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는 많은 그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그 존경의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성결됨과 그 거룩함의 모습에 세상이 압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별로 가진 것들도 없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상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지도 않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인하여 불평하지도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세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보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권력을 소유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 앞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비굴하게 구걸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 18절에 사도들이 투옥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이야 그래도 죄수들에게 뭐 인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시설들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의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심한 매질과 또 그 쇠사슬에 갇히는 참으로 그 어려운 그런 환경임에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투옥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도망가야죠. 감옥에 또 잡힐 테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그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명,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말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 마땅한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과 그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그 투옥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자신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적들을 간구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기적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인가? 왜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사도들에게는 일어난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이 19절과 20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었는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증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옥에 갇혀도 다 풀려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은 감옥에 갇힐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풀려난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발 늦게 일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미리 그들을 막으셨어야죠. 그러나 이미 감옥에 그들은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셔야 하는, 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려는 계획은 결코 중단될 수도 없고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또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시편 91편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떠한 방해나 반대나 역경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반대와 그리고 역경을 결국에는 극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난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성취될 때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보호와 지키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관련하여서 이사야 7장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7장을 한번 우리가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건과 또 많이 유사한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유다왕 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동맹을 맺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 소식이 유다왕 아하스와 또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백성과 그 왕이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 적군을 맞이하여서 공포 가운데 흔들렸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군이 동맹을 맺어서 그런 강한 군사력으로 유다를 쳐들어와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증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한 증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7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강력한 그 군사력으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반드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한 증표를 주시는데 그 증표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잖아요.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대는 약 500년의 시간이 있어요. 500년 이후의 사건을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만약에 증표를 주신다면 당장 지금 그죠? 무엇인가 뭐 일식이 일어난다든지 그죠? 어떤 특별한 증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서리가 내린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내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0년 이후에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할 테니까 너희가 보존되는 것을 확신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도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 아하스 왕과 그 나라가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500년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임마누엘 사건이 증표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증표가 성립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유다 나라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온다고 우리가 그 믿고 있는데, 그 이외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다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망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이 좌절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강력한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시는 강력한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결코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500년 이후에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너에게 증표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많은 원대한 그런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던져집니까? 감옥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탄 배가 파선을 당합니까? 그 파선된 그 바다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가 독사에 물리게 됩니까? 독사가에 물려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으로 끌려갑니까? 오히려 그 감옥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것을 완수하기까지 너희들은 결코 보호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한 번은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시체를 성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그 지역은 돌아보기도 싫을 거 아닙니까? 치가 떨릴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저 사람들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튿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자기로 인해서 낙담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죽으려고 독사의 굴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자 그 우리에 뛰어넘어가서 내가 죽나 사나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지킴을 받을 거고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그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압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반대들을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의 그 길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배가 파선해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한, 그래서 바람 앞에 그 등불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공회가 끌어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를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감옥에 쳐놓으면 거기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교회가 강력한 로마의 그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변하게 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시대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듭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는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케 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를 또한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또 소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또한 거룩함과 성결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소망과 그와 같은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저희가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